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고 마침내 골로새 교회로 보내시는 서신을 마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라 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채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아비의 심정으로 당부하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기도하라.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명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또는 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성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말씀 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로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고 주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에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애타는 아비의 심정으로 골로새서의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당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절 말씀 중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명령이 알려주는 복된 현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다해 구하여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세상 종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일방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입니다. 특별히 천국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항상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예수님이 누리시던 것처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곳. 그런데 그 천국의 현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심으며, 기도를 항상 심으며 이 천국 교제를 나누라 말씀하는 거죠. 이 천국의 현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가 나누시듯,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누시듯 우리도 똑같이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으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자꾸 부르짖으면 들으시겠지 하는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로 보면 지금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교제를 나눠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현실로 보면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혀주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이 현실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천국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예배도 교제고 성찬도 교제지만 매 일상의 삶에서도 이 천국 교제가 항상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제 속에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찬송의 고백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리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인데 믿음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누는 힘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 대표와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항상 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말도 어눌하고 온전히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항상 완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그 기도에 참여되어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기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를 항상 심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알려주는 두 번째 현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항상 심으라는 명령. 원어로, 영어로 보면은 persist to pray 또는 pray with endurance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보다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탄원하라.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연결해서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도가 낙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함을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Parable of a widow. 한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탄원했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 불의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불의의 재판관이었을지라도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아서 이를 들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건가요? 그 과부처럼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실 거라는 말씀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그런 비유가 아니었죠. 이 말씀의 배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중에 이 비유를 알려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참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낙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라.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하던 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바가 그 예수님 재림의 날 천국에서 온전히 성취돼 그런 기도 제목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정확히 예수님 재림의 날 완전히 성취돼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날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기도. 특히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과부가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 하고 탄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원한이 뭘까요? 우리의 원수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던 죄, 시험, 사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했던 사단의 유혹, 사단의 세력들, 다 예수님이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도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거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로 깨어 있으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항상 심쓰라고 명하시는데 그 기도를 항상 심쓰라는 명령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2절 뒷부분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뒷부분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여기서 깨어있으라, watch and pray, pray being watchful.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명령도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명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Watch. Be watchful.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언제라도 오면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으라. 깨어있기 위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에 힘쓰라. 즉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늘 감사함 속에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는 날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 죽음을 맞이하는 날.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둘 다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과 육이 천국에 들어가든지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깨어 늘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을 마치 도적이 임하는 날처럼 맞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날을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명령도 이 한 과부의 탄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걸 명한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죠? 생각나세요? 언제였을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 구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건가? 무엇을 기도하는 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1절. Matthew chapter 26 verse 33 through 41.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가실 것을 바라보시며 정말 큰 슬픔과 고통에 잠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피가 땀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더라도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는 것, 정말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큰 고통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구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But your will.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가장 큰 시험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만난 가장 큰 시험, 정말 감사할 수 없고 깨어있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며 모든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오는 구절에 보면 이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놓으라 하면서 자신을 담대하게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에 다 막히시는 거예요. 즉, 끝까지 깨어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시며 결국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지질 않아요. 또 누구 모습이 보여지죠?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이들은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40절에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그저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든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시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는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걸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 믿음 걱정하지 마시라. 나는 이 정도면 믿음 충분하게 있다. 이 소리죠. 다 잘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또 장담해요. 이번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내 믿음,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깨어 아버지와 교제 나누시는 동안,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동안 이들은 육체적으로 잠들고 교제를 나누질 않습니다.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로 가실 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쳐서 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돼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자들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로까지 세워주시는 걸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잠들어 있는 동안 누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있게. 우리가 잠들 때가 있지만 다시 깨어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니까 너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명령.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명령에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뜻까지.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모든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기고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을 깨어서 맞이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즉, 그날까지는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겟세만의 동산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의 때,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 삶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중한 고통과 슬픔과 시험의 무게 때문에 정말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온통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내 뜻과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려는 끊임없는 시험이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현실 속에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에 참여시켜 주셔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로 갈 때에 자기도 함께 세상을 잃을까봐 세상에서의 생명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천국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누가 베드로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뜻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즉 너가 깨어있게 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깨어 기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어 있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1시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후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해 주는 자로까지 자라가요. 이 교회와 형제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후에는 그가 깨어서 기도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고난받고 죽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명령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하시는 겁니다. 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도 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깨어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깨어 기도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여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인가? 깨어서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깨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자기 삶을 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떠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서 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간구라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저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거를 꼭 이루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절망 가운데 다 포기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신세한탄처럼 아유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에서 나오는 간구가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깨어 구할 때에 결국에는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현실에 둔 믿음에서 나오는 간구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에 이 간구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분명히 천국 영광에 이를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르러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를 천국 영광에 이르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천국에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복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붙들고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인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꼭. 그리고 거기에서 꼭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그 기도 가운데 씨름해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돼요. Not my will, but your will.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삶에 참여해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감사하며 깨어있기 힘든 큰 시험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게 하신 성도들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있고요.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나시죠?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 풀무불, 쇠도 녹일 수 있는 그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의 고백이 뭐였죠?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걸로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풀무불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풀무불로 들어갔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국 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풀무불 앞까지 누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그들이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그저 포기하고 절망하며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죠. 절대로. 그 엄청난 고통과 시험의 현실 앞에서도 그들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감사로 깨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욥이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욥의 고난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도 큰 슬픔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끊임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이 자기 삶에 찾아온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시험, 기도하기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시는 것도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그런 시험 받았으면 그 무슨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을 받아도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23장 10절에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깊은 뜻을 내가 모르지만 결국 내가 가는 길은 내 아버지가 더 잘 아시고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그걸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요.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세요.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내가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구속자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천국에서 그분을 바라볼 것을 만날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깨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잘났다는 말이 아니죠. 오실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도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정말 큰 슬픔과 고통의 시험의 때가 있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꾸짖으시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린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제자들 세 번이나 찾아와서 깨워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시켜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감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잘되고 못되고. 형제 여러분, 내가 겪는 그것보다,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귀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아세요. 이 기도를 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귀한 축복 붙들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감사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께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